12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그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상반기를 우리가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심을 인하여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로 지키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저는 딱히 올 상반기를 돌아볼 때에 감사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우리 주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의 삶이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 입에서 절로 감사가 넘치겠죠. 여러분,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어 드렸던 추수 감사 그 저금통, 양 저금통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양이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로 거기에다가 저는 많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양 저금통 많이 무거워요. 무겁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 지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감사거리가 많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요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그랬냐면 호흡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감사와 찬송할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 속에 이미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고개를 들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 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라고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숲속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새소리와 계곡에 흘러가는 시냇물 그 소리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보통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깨닫게 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하나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36편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보통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면서 특별하게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뭔가를 본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이죠. 어제도 떠올랐고 오늘도 떠올랐고 내일도 떠오를 태양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없으면 죽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 지구는 아마 영하 100도 이하로 내려가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이 따뜻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죠.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36편 26절에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혹시 계신 분이 계시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쌀이 없어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이 지구상에 1달러, 하루를 살아가는데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약 10억 명 정도가 되고 따뜻한 밥 한 끼 잘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이 8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의 숫자도 10억 명 이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삼시세끼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감사하지 않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것, 그거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누가 효자이고 누가 효녀입니까? 당연한 것을 받으면서도 부모님에게 특별히 감사하는 자녀가 효자죠.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감사를 잘하는 자녀는요, 자녀는 더 이쁩니다.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에게 요절을 암송하게 합니다. 요절을 다 암송을 하면은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데요, 1,000원씩을 줍니다. 근데 우리 고3짜리 이 아들 성준이가 요절을 외우고 난 다음에 아빠가 1,000원을 용돈을 주면은 그 고3짜리에게 1,000원이 뭐가 크겠습니까? 그 아이가 엄마에게 한 3만원 정도 용돈을 따로 받는 게 있는데요, 1,000원은 그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매주 받는 이 1,000원, 제가 용돈을 이렇게 1,000원을 주면은 그 아이는요, 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90도로 수그려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용돈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의 용돈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감사합니다 라고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면은 또 주고 싶어요. 그 부모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참 기분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받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한번 이렇게 숙여서 하나님께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 고맙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그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하다고요? 당연해서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해, 우리나라 한 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만 명이 넘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멀쩡한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막아주지 아니하시면 저도 여기 없습니다. 벌써 죽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간이 철렁철렁했던 적이 여러 번이 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바다에 둥둥 떠다니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피난민들, 난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것,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전 세계가 테러의 공포로 벌벌 떨었었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방글라데시에서 이 인질극 아직까지 아마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두 명이 아마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이란 중에도 이 땅 위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불행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은 감사가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 보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53세에 쓴 수필입니다.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헬렌 켈러가 물었습니다. 말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시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뭔가 만져보아야, 촉각만 살아있기 때문에 만져보아야, 그래 이게 뭐가 뭔지를 좀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만지고 하다가 인형이라고,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던 그게 인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것,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순간부터 막 지식에 대한 그런 폭발적인 그런 흡입력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헬렌 켈러가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숲속에 갔다 왔는데 무엇을 듣고 보았니? 그랬을 때 친구가 대뜸했던 말이, 응, 별로 본 것 없어. 별로 본 것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헬렌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는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왔다니. 숲속에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눈이 있고 귀가 있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렌은 그걸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가 썼던 수필이 이겁니다. 딱 사흘만 볼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셔서 사흘만 볼 수가 있다면은. 저도 이 수필을요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첫째 날에는 나는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졌으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꽃잎들,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터오면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이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의 역사의 변천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에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과 영화를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보고자 했던 하나님께서 3일만 딱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면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것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은 이 모든 헬렌 켈러가 소망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우리는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잘 모르죠. 하나님의 그 따뜻한 기적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임해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세웠던 안전뱅이 있죠. 40년간 앉아 있었던 한 번도 그를 보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걸으면서 뛰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걸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들 걷고 있습니다. 물론 몸이 불편해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걸을 수 있습니다. 내 두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걷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다들 엄청난 기적 속에서 걷고 있지만은 그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그래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으로 하나님께 효자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복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호흡만 할 수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뛰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자신.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사람이 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불평하면서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은 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 그거 보면서 불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고마움,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은 감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낙원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기쁨 있고 즐거움 있는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 지상 낙원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99.9% 다 누리고 즐기되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건강한 거, 가장 맛있는 거,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곳에서 모든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담은요, 먹지 말라고 했던 딱 그거 하나,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서 그거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거 따먹다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거 보지 못하고 없는 거, 그거 한 개 바라보고 있다가 인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거, 남겨져 있는 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룻기에 보면은 짧은 장이죠.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룻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을 하실 때에 기록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내려갈 때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성경은 말씀을 기록을 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 죽고 돌아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남편이 죽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룻기 1장 3절을 보시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았으며. 기록을 할 때 보는 관점이 남은 것을 보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남았으며, 그리고 두 아들이 또 죽었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룻기 1장 5절은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떠나버린 사람과 사라져버린 것들에 주목하도록 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에 집중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아있던 두 며느리 중에서 한 명만 남았죠. 또 그 한 명 룻이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주셨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때 꼭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세우셨죠.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예, 제 손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요, 됐다.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하시면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족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쪼개시고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손에 남아있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기를 바라시죠. 여러분, 3년 반 흉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부자 집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3년 반 동안 흉년이 있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사렙다 과부의 집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 과부에게, 이 과부의 집에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물었습니다. 뭐가 있느냐? 그때 과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지금 다 떨어졌고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건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집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땡전 한 푼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과부가요 예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3년 반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엘리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곳에는 수만 명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었는데요. 먹지 못한 지 며칠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 물고기 5병, 2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거면 됐다. 주님은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에게 충분히 역사하고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럼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 살게 됩니다만은 주님 제게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일을 해나가시죠. 충분하다. 오늘 말씀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감사가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감사는요 우리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이 수만 명을 보면서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검색을 해보면요. 감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188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에 126번이 있고 신약에 62번이 감사가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서 감사제물, 감사제 이런 것을 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감사를 제외하고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들은 죽음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을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습니까? 바울,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매 맞고 돌에 맞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춥고 마지막에 목뱀을 당했죠. 자신이 목뱀을 당할 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라.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들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사를 했던 이유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먹지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것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 이걸 가지고 결국은 선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질병, 우환 속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선입니까? 사도바울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든지 형통이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환이든지 질고이든지 그 일로 인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빚어져 간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고 질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인데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 형상을 빚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당연시하고 있다면 이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남아있는 것 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적어도 내 손에 있는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면 충분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이제 역사하겠다. 이걸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나가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